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지난번에 제가 지난달에 아틀란타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미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만났는데 진짜 이런 지역이 있었나? 뭐 그런 별난 이름을 가진 그런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마다 그 특별한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목회하시는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이름은 정말 지금도 기억을 못하겠고요. 한국교회가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답니다.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한인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한 2시간 지역 안에 있는 그분들이 다 이제 교회로 모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가장 큰 기쁨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한국분들 만나고 또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한국 음식 먹는 그 낙으로 살고 그렇게 교인들이 열심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야, 참 행복한 교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가 두 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뭐냐면 싸우고도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또 싸운대요. 또 싸운대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또 교회 나와서 또 싸운대요. 왜냐하면 갈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막 파가 둘이 나눠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불똥이 목사님으로 튀어요. 왜 목사님으로 튀냐면 목사님이 우리 편 안 들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목사님들이 괴로워서 몇 년 안 지나면 사임하고 나가시고 또 몇 년 안 지나면 사임하고 나가시는 아주 그런 답이 없는 정말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 아시나요? 문제 있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 그 교회의 중심은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더라. 그 교회의 중심이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면 항상 문제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싸움을 하게 되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의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안 그런 가정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서야지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서지 예수 중심으로 안 서면 사실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한인회죠. 골로새 교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풀려면요, 문제에 집중하시면 안 풀리고요, 예수에 집중하면 풀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문제가 있는 골로새 교회에 그 해답의 방법으로 너희들은 예수를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은 구속자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요, 일단 그 죄를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라고 빌어야 합니다. 용서를 빌어야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피해를 입혔다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입니까? 내가 끼친 손해를 보상해 줘야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세상에선 이렇게 용서를 해요. 그리고 나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나한테 피해 끼쳐놓고 미안하다고 해놓고 배상해주고서 또 해. 그러고서 미안하다고 하고 배상하고 또 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으려면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걸 최소한 보여줘야 이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값을 다 치렀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죄는 그냥 다 형량을 치렀을 뿐이지 그의 죄가 모두 다 용서된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용서는 다릅니다. 앞에 이야기한 그 기본적인 세 가지 과정은 누구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건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거 다 건너뛰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미안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위로 좀 해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복으로 보상 좀 해주시고요, 저는 연락 안 할랍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거짓 회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나 대신에, 나의 죄 대신에, 죄 지으면 죽는 거니까 나 대신에 어떤 동물 하나를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걸 제사 지내는 사람이 키운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그 짐승을 같이 잡아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죄가 습관이 되고 죄가 취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과정을 이렇게 어렵고 잔인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더욱더 완벽한 회개의 제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모두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짐승의 피로 더 이상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해요.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의 능력 말고 구약 율법을 잘 지켜서 용서받으려고 했고 선한 행동 많이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죄 용서함이 없습니다. 예수 말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 붙잡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착각했던 것,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많이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예수님은 그 다음에 나오셨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때 예수님 그때 나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당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피조물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자, 지금 우리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 틀렸다라고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지워버리십시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셨나? 바로 그 자리에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 옆자리에 같이 계셨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리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교리죠.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인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아, 저 세 분이 한 분이시로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창조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되신 예수님 성령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다른 종교들은 이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들을 섬기죠. 피조물들을 섬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이야기들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조주를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만든 분이 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어떤 사람도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준이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는 좀 한심한 일을 했는데 피조물들을 섬겼어요. 피조물들 중에 어떤 걸 섬겼냐면요, 천사를 섬겼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천사를 아주 신령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육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는 존재가 천사들이었고, 또 뭐 아시는 바처럼 천사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닌다라고 하니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그게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천사를 숭배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셔야지, 하나님을 숭배해야지 어디 천 날개 달렸다고 천사를 숭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잘 찾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교회의 머리가 엉뚱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마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분이 있죠. 유력한 사람.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많은 교인들이 그 장로님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그 장로님의 친척이었습니다. 장로님이 세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 중심이 아니었고 그 교회에서는 모두 다 그 장로님 눈치를 봤습니다. 그 교회는 최근에 문제가 생겼고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의 머리가 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교회의 머리 되기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본인을 당회장이라고 해서 주보에도 당회장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담임 목사지 스스로 당회장이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왜 당회장이라고 부르면 큰일 나냐면 당회장은 당회를 할 때 장이에요. 당회를 할 때가 아니면은 본인을 스스로 나는 당회장이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가 되실까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무조건 절대로 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와 같습니다. 팔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을 때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로 민감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민감한 가정이 복받습니다. 예수님께 민감한 교회가 복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와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알게 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거룩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